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기자들에게 시진핑 주석과 전화로 긴 시간 동안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시 주석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더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 역시 자신과 100% 같은 의견인 것으로 믿는다며 그 역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군사 행동이 첫 번째 선택 방안은 분명히 아니라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좀 더 두고 보자고 답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지난 3일 실시한 강력한 핵실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최근 행동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현 행보가 전 세계에 위험하며 각국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의 미국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허리케인이 대서양에서 기록된 것 중 최대 규모인 듯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잘 해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나의 팀이 이미 플로리다에 가 있다며 지쳤지만 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제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구호활동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마는 앞으로 며칠간 최고 등급인 5등급과 4등급까지 발달할 것으로 관측되며 최대 50c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 대변인은 VOA에 어마가 재앙적 피해를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마는 6일 카리브해 북쪽 섬들을 강타해 대부분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많은 사람이 집을 나와 대피소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난민 할당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제기한 소송을 6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EU가 해당 제도를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U는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대거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몰려들자 두 나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난민 16만여 명을 2년에 걸쳐 회원국들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체코공화국, 루마니아는 난민 할당 조처에 반대했습니다. 헝가리에는 난민 1,294명이, 슬로바키아에는 802명이 할당됐습니다. 이들 나라의 반대로 지금까지 난민 약 2만 8천 명만 재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은 폭력 사태가 발생한 라카인주에서 모든 사람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테러 분자들이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겨냥해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많이 사는 라카인주에서는 최근 반군과 정부군 간 충돌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로힝야족 약 13만 명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대피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정부가 이번 폭력 사태를 이용해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 신자들인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4년간 진행된 내전에서 화학무기를 20차례 이상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3월과 7월 사이에도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며 목격자와 피해자, 의료진과의 인터뷰 내용과 위성사진, 현장사진,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는 지금까지 화학무기 사용을 부인해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7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상하원이 여름 휴회를 마치고 가을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북한 문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에 대북 제재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상도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1에서 2m 사이입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기자들에게 시진핑 주석과 전화로 긴 시간 동안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시 주석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더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 역시 자신과 100% 같은 의견인 것으로 믿는다며 그 역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군사행동이 첫 번째 선택 방안은 분명히 아니라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좀 더 두고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지난 3일 실시한 강력한 핵실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어떤 위협도 거대하고 효율적이며 압도적인 군사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6일 보도자료에서 매티스 장관이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5일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과 6일 각각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미국과 미 영토 또는 미국 동맹에 대한 어떤 위협도 거대하고 효율적이며 압도적인 군사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와이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는커녕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6일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 매트 장관이 이날 오전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과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도발이라고 규탄했다고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매트 장관은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등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대하고 한국과 더불어 세 나라가 동북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장관과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도 6일 20분간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핵 관련 상황 평가와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두 나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평가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의회가 8월 여름 휴회에서 개원한 직후 북한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원과 하원이 각각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가을 회기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6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와 국방, 정보 수장들이 총 출동해 상하 양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각각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여름 휴회 기간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데 이어 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6일에도 외교와 국방, 정보 수장들이 상하 양원 의원 전원을 상대로 대북 정책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의 설명회와는 별도로 예정된 의정활동회에서도 북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12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북한 압박, 제재, 외교, 정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과 마샬 빌링슬리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가 출석합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지금껏 위력이 가장 강하며 대륙 간 탄도미사일 능력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와 외교, 정보가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이 이번 회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법안은 2018 국방수권법입니다. 상원은 빠르면 이번 주에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조 도넬리 의원은 5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2018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부가 법안 통과 90일 안에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계획과 북한, 중국, 러시아 간 정치, 경제적 관계,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한일이 연합 군사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전직 국방관리가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한 전직 고위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보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4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워싱턴 본부에서 2017 한미 전략 포럼을 열었습니다. 두 나라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미한동맹의 기회와 도전을 탐색하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두 나라의 더 긴밀한 조율과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함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특히 미국과 한국이 일본과 대규모 군사 연습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ne area to think about would be enhancing trilateral cooperation in major exercises.
일본도 한국의 잠재적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한 군사 연습에 일본의 참가를 확대하는 게 대북 억제력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미한일 정부가 차분하게 세 나라의 연합 군사 연습을 작게 시작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관해서는 세 나라 사이의 군사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초보적인 경보 연습 수준인 대북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부 고위 관리를 지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필즈버리 중국 전략센터장도 미한일 3국 공조와 군사 연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선 공조 대상으로 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room for improvement i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among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이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세 나라의 군사 정보 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서로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 상대국에서 받는 2급 비밀 이하의 군사정보를 다른 나라에 누설하지 않은 채 전달과 보관, 관리, 폐기하는 겁니다. 필즈버리 센터장에 따르면 미국은 적어도 60개 나라, 한국은 적어도 32개 나라와 이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이 협정 연장에 합의했지만 필즈버리 센터장 등 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 협정의 개정을 시사하는 등 미온적 반응을 보인다며 우려했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예기치 않은 핵미사일 공격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정보, 정찰, 감시 능력과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체계, 상호 운영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한일 세 나라의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행 외에 상호 군수지원협정과 대잠수함 대응연습을 일본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think about this, the EXA acquisition and servic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n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 유사시 무기를 제외한 군수 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하는 것으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쏠림 현상과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최강 부원장은 실질적인 세 나라의 합동 군사 연습 전에 일본과 어디까지 전략적으로 군사적인 공조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불안을 높이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such pressure, I think, must be carefully calibrated. If the U.S. appears to be seeking regime change,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미국과 한국이 계속 최대의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지만 미국이 정권교체나 예방전쟁 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면 공포에 사로잡힌 김정은은 더 강하게 도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전 장관은 전쟁은 역사적으로 정복에 대한 강한 열망이 아니라 국가가 가진 불안감 때문에 시작됐고 전쟁으로 얻을 게 없고 잃을 것만 많은 나라가 위협을 받을 때 전쟁이 시작됐다는 영국 역사가 AJP 테일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을 구속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nstead of cornering North Korea, I think we need to send a clear signal consistently.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대신에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조율한 일관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내면서 최대의 압박과 더불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보상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전 장관은 하지만 이런 보상에 한미동맹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북 관계 개선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세계가 당면한 최대 위기는 북한 핵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dangerous crisis we face is today the crisis related to the
구테우스 총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실험이 동북아시아와 국제안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반대하는 국제규범을 위반했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또 가뭄과 기아,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는 자국민들을 비롯해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북한 당국에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Confrontational rhetoric may lead to unintended consequences.
대결적인 수사들은 사태를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군사적 행동의 잠재적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탄압이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논의 중인데요. 이 새 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섬유 의류 수출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와 올해 채택한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5대 수출 품목 중 3개의 판로를 막은 겁니다. 이로써 현재 남아있는 북한의 5대 수출품은 의류 관련 품목 2개뿐입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2016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수출품 중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석탄 등 광물이 본격적으로 제재된 이후 의류 수출 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 편물을 제외한 의류는 수출액 약 2억 2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새 결의안에서 북한의 의류 수출을 금지할 경우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의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건 북한 업체들의 의류 생산을 위탁하는 중국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북한과 접경한 중국 단둥 지역에 근거를 둔 업체들을 인용해 중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의류를 만드는 북한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의류를 만드는 비용은 중국 안에서 만드는 것보다 무려 75%나 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지난달 21일자 보도에서 이런 상황을 근거로 북한이 유엔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류의 대중 수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5대 수출품을 통해 연간 약 28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만약 의류 수출길까지 막힐 경우 연 28억 달러의 수입이 사실상 증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결의안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을 당시 유일하게 언급된 방안이 바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조치였습니다.
We should not least further restrict the unethic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긴급회의 발언에서 북한 정권의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비윤리적 착취 행위를 추가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신규 해외 노동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파견된 노동자 숫자를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이미 파견된 노동자도 금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은 현재 40여 개 나라에 약 1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해외 노동자 총 수입의 70에서 90%를 가져가면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안보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전면 금지할 경우 최대 23억 달러까지 추산되는 북한 정권의 수입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 밖에 거론되고 있는 대북 원유 수출 중단 조치의 경우 외화벌이를 제한하진 못하지만 북한 내 차량과 항공기, 난방 설비와 전기 생산 시설 운영 등의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로 중국 훈춘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훈춘 내 수산물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훈춘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 쪽 대북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훈춘은 최근 몇 년 새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해 이를 중국 내부나 다른 나라에 되팔아 큰 이득을 봤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최신 대북 결의 2371호 탓에 훈춘 내 수산물 업체가 큰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의 수입을 일정 금지했고 최근 중국 상무부는 이에 근거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취재를 통해 대북결의 2371호의 영향으로 훈춘 내 많은 수산물 상점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상점 주인은 이 신문에 북한 수산물 수입이 막혀 수입선을 러시아로 돌리면서 수산물 가격이 50%에서 100% 가까이 올랐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냉동 수산물을 팔 수밖에 없는데 냉동 수산물은 이익률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훈춘 내 수산물 업체들은 안보리의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산 수산물 덕에 호황을 누렸습니다. 훈춘은 원래 간단한 오징어 가공업을 하던 곳이었지만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국제 수산물 가공 기지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산 수산물은 청정바다 이미지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고 중국산보다 30%에서 40%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과 11월 사이 북한의 대중 수산물 수출 규모는 약 1억 7천만 달러로 전해 같은 기간보다 75%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제는 수조가 거의 모두 빈 상태로 그나마 일부만 러시아산으로 채워져 있는 훈춘 내 한 수산물 가게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은 한 수산물 교역상은 이 신문에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며 인구가 30만 명인 훈춘에서 만여 명가량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데 대북 교역이 중단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훈춘 임업 당국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훈춘이 가진 것이 수산물과 부동산뿐이라면서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텅 비어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런 사정은 압록강변의 대북교역기지인 단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인터넷 사회연결망에는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에 항의하는 단둥 수산물 업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정부에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로이터통신 등 해외 언론들은 수입선이 막힌 단둥 내 수산물 업체들이 밀수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 적경지역에서 이런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관련 기사와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취재에서 훈춘 내 많은 업체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거절했고 외국 기자들의 취재가 공안에 의해 저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 관련 발언도 자주 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트위터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정부나 군 경험이 없는 첫 대통령이고 부동산 재벌이며 TV 진행자였습니다. 소속 정당을 5번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짧은 글로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글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도 공유할 수 있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확산됩니다.
This is quintessential Donald J. Trump. He uses Twitter as his main communication tool.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AI 선임연구원은 VOA에 트위터 사용은 도널드 J. 트럼프라는 인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트위터를 주된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데 그가 트위터를 국제무대에서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위트는 1,430여 건, 하루 평균 6건의 트윗글을 공유했습니다. 주제는 건강보험,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스캔들, 샬럿스빌 시위, 허리케인 하비 피해 등 국내 현안부터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의 전쟁, 런던 테러,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 국제 현안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현안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북한 관련 글은 32건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1월 2일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윗글은 주로 북한을 비난하고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압박을 주문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위터 글 수가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미국의 핵 항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7차례 북한 관련 트윗글을 올렸고, 북한이 2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던 7월에 5차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가 나온 8월에 7차례 트윗을 날렸습니다. 8월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서 북한과의 긴장이 크게 고조됐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He has been very threatening.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이 발언이 담긴 영상을 트위터에도 공개하며 미국의 핵무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11일에는 북한이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응해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공격을 위협했던 북한이 15일 미국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설 때까지 미북 간 긴장은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북한과 관련해 트위터 정치를 하는 데 대해서 의회의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 3일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윗은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북한의 32살짜리 독재자 김정은과 트위터를 통해 소리 지르는 시합에 돌입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에 대해 모호한 트위터 엄포를 놓기보다는 외교와 제재라는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외교는 트위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하원 의원 61명은 8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 한국 담당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한국 담당 보좌관,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외교정책 자문을 역임한 로라 로젠버거 씨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대북 발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So what I think we've seen on North Korea is the president has used at times very, very hot rhetoric and has also said things that are directly in contradiction with what other members of his administration has said.
로젠버거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 가끔 매우 강렬한 수사를 사용했고 또 행정부의 다른 당국자들과 전면 배치되는 말을 해왔다며 이는 행정부 자체에 조율된 대북 접근법이 없다는 것이고 미국이 동맹과 적 모두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젠버거 씨는 이 경우 오판의 위험이 높아지고 미국의 대북 전략의 신뢰를 손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AI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북 발언을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It's a two-edged sword because while it gives the president great flexibility and great opportunity.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북 발언하는 것은 북한 지도자들과 북한 주민들, 전 세계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엄청난 융통성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행동이 따르지 못하면 신뢰도에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당일의 기분이나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 아닌 일관성 있는 전략에 따라 글을 작성한다면 트위터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트위터를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 think a simple and repetitive message in clear language that taps into the angst and the suffering of the millions of North Koreans who are struggling.
서한을 작성한 조지 허친슨 국제 한국학 저널 편집장은 VOA에 트위터를 통해 전해지는 짧고 반복적이며 분명한 메시지는 억압적인 정권의 통치를 받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한은 북한 주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접근할 방법은 없지만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은밀한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조셉 디트라니 대니얼 모건 국립안보대학원장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은 여과를 거치지 않고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최종 의사 결정이 아니고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take them very seriously. Very seriously. This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o he's responding to, you know, issues, comments.
디트라니 원장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원장은 트위터 발언 뒤에 행정부 차원에서 정책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인 견해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미국의 대북여행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4일 예정대로 가을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수업은 외국인 교수 없이 북한 교수들로만 진행되는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과기대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한반도 주변의 긴장 고조 상황에도 지난 4일 원래 계획한 날짜에 가을학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과기대는 수업을 위한 준비는 가용한 자원에 맞게 조정됐다면서 북한의 유일한 외국 지원 대학에 맞게 독창적인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인 교직원들의 협조로 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며 학기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교원이 합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양과기대의 이번 가을학기 수업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적의 평양과기대 구강대학 교수는 VOA에 가을학기 치과 수업은 외국인 교수 없이 북한 교수들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이번 학기에 방북하지 못하게 됐고 치과 수업을 담당하는 영국 국적의 교수 두 명도 가을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평양과기대 의학대학 관계자는 VOA에 가을학기 의학대학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도 치과 관련 수업만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 실습 위주로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영국 국적의 평양과기대 경영대학 교수도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가을학기 수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7년 넘게 평양과기대에서 가르쳐온 이 교수는 자신이 속한 지원단체가 이번 학기 평양과기대에 교원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른 국적의 교수들도 당분간 평양과기대에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결정이 현재 평양과기대의 일반적 상황과 특정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와 다른 나라들의 북한 여행 금지도 이 같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영국 정부가 최근 자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며 자신이 속한 단체는 이 권고에 따라 이번 가을학기 평양과기대에 교원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영국 외무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 3일 당일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하고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의 지난 7월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등 지난해와 올해 1년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지난 3일 핵실험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가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같은 위협은 영내 불안정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에 러시아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불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한편 한국 국방부는 사드 장비와 자재를 반입한다고 발표했고요. 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한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가 우려된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월드컵 축구 본선에 진출하면서 900만 달러를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있군요. 자, 오늘 한국 내 주요 소식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국-러시아 정상회담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한국 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추진키로도 합의했습니다. 네.
회담 뒤에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문 대통령은 두 정상이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입장과 노력에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북한 정권의 핵도발을 규탄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는 압박과 제재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В заключение хотел бы подчеркнуть, наши переговоры с господином президентом были весьма...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만든 북핵 로드맵에 관심을 보여달라고도 말했는데요. 이 로드맵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 연습 중단을 동시에 멈추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 정상회담 발표는 뭐 대개 뭐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거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중요한 건 실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 이후에 나오는 걸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청와대가 마침 브리핑을 했는데요. 두 정상 사이에 북핵 접근의 온도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에 러시아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하고 이번에 적어도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게 부득이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예.
거죠.
이런 요청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북한의 병원 등 민간 분야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대북 원유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윤 수석이 전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는 북한에 해마다 4만 톤 정도의 아주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북한과 관련돼서 두 정상이 의견 일치를 보인 부분도 있습니까?
네, 예,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경우 남북한과 러시아가 철도와 전력의 연결 또 북한을 거치는 가스관 연결을 통해 모두가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데 두 정상이 같은 견해를 보였다고 윤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예.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도 관심을 끄는군요.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 유라시아 FTA를 위해서 공동작업반을 구성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러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옛 소련의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 공동체인데요.
예.
이 국가들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또 국내 총 생산, 그러니까 GDP가 1조 6천억 달러에 달해서 경제협력 잠재력이 아주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은 또 2020년까지 두 나라의 교역액을 연간 3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인적 교류도 해마다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참고로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지난해 7,600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남북한의 교역 규모가 앞으로 30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예. 자, 다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후에 한국 통일부가 방사능 유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사능 유출 시에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백 대변인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앞서서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예. 사실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이런 얘기들은 종종 나오는데
네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에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상당히 큰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그러니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제 핵실험을 할 때마다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그 미국 지질조사국의 탐지 결과 인공지진 규모가 6.3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때보다 방사능 유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저희가 알다시피 핵실험 후에 다시 규모 4.4 정도의 2차 함몰 지진이 발생해서 핵실험장의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놀스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 6차 핵실험 뒤에 풍계리에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산사태가 발생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 뭐 지금까지 중국이라든가 북중 국경 지역에서 방사능 낙진이 발견됐다는 포착됐다는 그런 소식은 아직까지는
예.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만 봤을 때는 풍계리 주변의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데일리 NK 등 일부 대북 매체들도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 6차 핵실험 당시 집안의 천정이 흔들리고 벽이 갈라져서 북부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 정부가 뭐 일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 소식이라든가 어떤 막 핵실험 뒤에 여러 가지 뭐 무기 실험 뒤에 여러 가지 결과 또 한국에서 사드에 관해서 환경 영향 평가가 있듯이
예.
그런 거를 자세히 그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이제 정부에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북한 정부는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주민들로서는 이제 방사능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대처 이런 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그 대북 소식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북한 정부는 뭐 핵실험 직후에 중대 보도에서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능 물질 누출 현상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
이 투명성 면에서는 아직 이제 확보가 안 된 거죠.
예. 서울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한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앞서 말씀드렸던 사드의 잔여 장비를 7일 경상북도 성주에 주한미군기지에 반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사드 포대가 처음으로 완전체를 갖추고 이제 정상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발사대 4기와 또 보강 공사를 위한 포크레인, 배터리 등 공사 장비 또 자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드 포대는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이제 발사대가 총 6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X밴드 사격 통제 레이더 ANTPY2 레이더가 필요하고요. 또 화력 통제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장비들이 들어온 반면에 그 총 6기 가운데 2기만이 반입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나머진 이제 4기는 다른 미군 기지에 보관돼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발사대 그 4기를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뒤에 반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전에 밝혔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북한 정권이 지난 7월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인 화성 14형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드의 임시 배치를 미군과 협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예. 미국과 한국, 일본 국방당국이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한 회의를 열었군요.
네, 한국 시각으로 6일 오전 세 나라 국방당국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세 나라가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하고 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세 나라 간의 상호 운용성 증진을 강화해 나간다는 그런 공약을 재확인했고요. 미국은 특히 이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확장 억제 등 기존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남포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9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구름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8도. 용현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8도고요. 개성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에도 구름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8도. 풍산 아침엔 9도, 낮에는 22도.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6도고요. 웅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7도, 낮에는 21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7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기자들에게 시진핑 주석과 전화로 긴 시간 동안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시 주석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더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 역시 자신과 100% 같은 의견인 것으로 믿는다며 그 역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군사 행동이 첫 번째 선택 방안은 분명히 아니라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좀 더 두고 보자고 답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지난 3일 실시한 강력한 핵실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최근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현 행보가 전 세계에 위험하며 각국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에 미국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허리케인이 대서양에서 기록된 것 중 최대 규모인 듯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자라냈고 지금도 자라고 있는 나의 팀이 이미 플로리다에 가 있다며 지쳤지만 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제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구호활동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며칠간 최고 등급인 5등급과 4등급까지 발달할 것으로 관측되며 최대 50c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 대변인은 VOA에 엄마가 재앙적 피해를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은 폭력 사태가 발생한 라카인주에서 모든 사람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테러 분자들이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겨냥해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많이 사는 라카인주에서는 최근 반군과 정부군 간 충돌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로힝야족 약 13만 명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대피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정부가 이번 폭력 사태를 이용해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 신자들인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4년간 진행된 내전에서 화학무기를 20차례 이상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3월과 7월 사이에도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며 목격자와 피해자, 의료진과의 인터뷰 내용과 위성사진, 현장사진,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는 지금까지 화학무기 사용을 부인해왔습니다. 독립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화학무기뿐 아니라 시리아 사태는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규정과 인권 규정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이는 주로 민간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군이나 이슬람 반군들이 동원하는 도시 포위 작전이 어떤 것보다 민간인들에게 비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시리아에서 민간인 약 60만 명이 포위된 상태에서 산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써온 인도의 유명 언론인 가우리 랑케시 기자가 5일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랑케시 기자는 인도 벨갈로에 있는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오토바이에 탄 괴한이 쏜 총탄을 머리와 가슴에 맞았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톨릭교회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 닷새간의 콜롬비아 방문을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 태생으로 사상 첫 중남미 출신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반세기 동안 내전이 지속된 콜롬비아에서 화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지난해 말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콜롬비아로 떠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여정은 특별하다며 콜롬비아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